누가복음 23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첫 번째. 누가복음에 의하면 땅에서의 사람 구주의 사역에는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분은 갈릴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거듭 밝히시는 것과 그분의 제자들이 천연적임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사람 구주의 사역의 둘째 부분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납니다. 그분의 사역의 첫째 부분은 26가지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둘째 부분에서는 37가지 문제들이 다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의 첫째 문제는 사람 구주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거절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거절당함. 누가복음 9장 51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성전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성취를 위해 죽으셔야 할 곳인 거룩한 도시에서 먼 갈릴리라는 멸시받는 지역에서 3년이 넘도록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모리아산 곧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대신 양을 예비하심을 누렸던 곳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던 곳입니다. 그분이 신격의 삼일성에 의해 미리 정하신 계획대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내어준 바 되고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들인 그들에게 버려진 바 될 곳은 틀림없이 그곳입니다. 또한 그분이 당하실 죽음의 종류에 관한 예표를 실현하기 위해 로마식 형벌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곳도 그곳입니다. 더욱이 바로 그 해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지는 죽임을 당하는 해였습니다. 더 나아가 유월절의 양이신 그분은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에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장소와 그 시간에 따라 그곳에서 유월절의 그날에 죽으시기 위해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의해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음을 지적해왔습니다. 52절과 53절은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거절당하셨음을 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는 주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실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호히 그들을 거절했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의 일부로 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은 그분과 그 함께한 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10장 1절에서 그분이 달리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주님께서 이들 70인을 보내셨으므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그분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9장 52절에서 주님은 그분에 앞서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자들은 주님을 위해 예비하고자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거절당하셨으므로 그분과 그 따르는 자들은 그 마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다른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사람 구주를 거절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본들은 이 구절에 엘리야도 그랬듯이 라는 말씀을 추가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희년은 불을 불러내려 사람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도록 명하는 대신 우리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오고 있다. 3장 17절에서 주님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아너게는 아람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 이름은 그들의 성급함으로 인해 야고보와 요한에게 더해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있는 그들의 성급한 말은 그들이 따르는 구주의 미덕과 도덕성에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인 요한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도 성급한 말을 하였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 편에서의 이 성급한 행동 역시 사람 구주의 미덕과는 반대였습니다. 요한의 태도는 민수기 11장 28절에서의 여호수아의 태도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확실치 않은 어구가 몇몇 사본들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이 말씀은 사람 구주의 높은 도덕성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은 다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고 말합니다. 몇몇 사본들은 다음과 같은 확실치 않은 어구를 56절 끝에 첨가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오, 구하러 왔노라. 어떻게 그분을 따를 것인지를 가르치심. 9장 57절부터 62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분을 따를 것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57절은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7절에 그 사람은 늘 편안하게 살아온 서기관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리들이 구주께로 이끌리는 것을 보고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호기심에서 그분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구주께서는 그가 대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방식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비록 무리들이 그분께로 이끌리기는 하지만 그분에게는 쉴 곳이 없으심을 지적하심으로써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57절에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을 치러야 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9장 58절에서 주님은 그분에게 머리둘 곳이 전혀 없음을 특별히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주의 인간적인 생활이 고난의 생활이었음을 봅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에도 누울 여관방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역 중에도 쉬실 곳이 아무데에도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분의 인간적인 생활의 상징입니다. 9장 57절과 58절에서 우리는 그분을 따를 때 오는 대가를 알지 못한 채 호기심에서 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확실히 57절의 서기관은 주님을 따를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데에 많은 고난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9장 59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분을 따르라는 구주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죽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여 그분을 즉시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을 널리 알리는 그분의 위대한 위임 안에서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 값을 지불하도록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 대한 대답은 그가 사람 구주를 따르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대가를 고려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대가에 대한 그의 고려를 내려놓고 그의 아버지의 장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분을 따르라고 그에게 권면하는 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9장 60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앞에 9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라 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장사 지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고 묻히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죽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한 장사에 참여하는 것은 죽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을 널리 알리는 것은 살아있는 행동, 죽은 자를 살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은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작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떠나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62절에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사람은 구주를 따르기를 자원했지만 그의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기 전에는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구주께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물러서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62절에서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쟁기질하려면 쟁기질하는 선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주의가 흩어지면 쟁기질이 똑바른 선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구주를 따르려면 다른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일로 매진해야 합니다. 왜 누가복음은 9장 57절부터 62절에서 주 예수를 따르는 것에 관해 세 가지 사례를 삽입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거절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구주를 거절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기꺼이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주님은 그분을 따르려 하는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사람들에 관한 사례를 다루신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은 사람 구주를 완전히 거절한다는 점에서 마치 사마리아 지역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구주를 거절하는 가운데서도 더러는 그분을 기꺼이 따르고자 합니다. 9장 57절과 58절에 서술된 첫째 사례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님을 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자 할 때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9장 59절과 60절에 묘사된 둘째 사례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할 수 있도록, 즉 희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은 아버지를 희생할 것을 요구함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9장 61절과 62절에 나타난 마지막 사례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 할 때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뒤돌아보거나 보류해서는 안 됨을 인식합니다. 그분을 따르려면 우리는 곧장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역을 확산시키기 위해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심. 10장 1절부터 24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사역을 확산시키기 위해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셨음을 봅니다. 9장 57절부터 62절의 세 가지 사례들은 사실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이 준비 작업 후에 주님은 희년을 확산시키기 위해 70인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9장 1절부터 9절에서 주님이 열두 사도들을 통하여 그분의 사역을 확산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금 그 필요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70인을 세워 희년을 확산시키도록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10장 1절은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구주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그의 부담을 함께하기 위해 70인의 장로들을 세운 것과 똑같이 그분의 사역을 함께하기 위해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둘씩 내보내셨다는 사실은 그들이 증인들로 내보내졌음을 암시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성취하셔야 할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의 간청, 즉 그것에 관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주님은 그분의 계획에 관하여 그들이 기도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간청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 자라고 증가할 수 있는 생명에 속한 것들로 성립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추수하는 주인이라는 명칭은 주님이 그 경작물을 소유하는 분이심을 암시합니다. 10장 1절부터 24절에서 주님이 70인을 내보내신 방법은 그분이 9장 1절부터 9절에서 12를 내보내신 방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주님은 이 보내심의 때가 희년의 때이고 희년 안에서는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부족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그 70인에게 그들의 필요를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곳에 유하여 그들 앞에 놓이는 것은 무엇이든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장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평안에 관한 중요한 단어를 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구절들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결정적입니다. 주님은 평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까지 했습니다. 희년에서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는 평안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해야 하며 그들은 평안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인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인사한 그 사람이 평안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평안이 그와 함께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평안은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10장 10절부터 16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봅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거절하는 도시에 관하여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 그 정도에 있어서 다양함을 암시합니다. 주님의 보내신 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소돔의 죄보다 더 큰 형벌을 초래할 것입니다.